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베트남 공산당 고위 외교관리와 만나 양국 간의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레호 쫑 베트남 공산당 대외관계위원장과 회동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동에서 자신의 지난 4월 베트남 방문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한 점과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베트남의 리더십과 대화 노력에 대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양측은 미국과 베트남이 10년간 지속된 포괄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세안이 역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 기후변화와 인권 존중,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경제 파트너십 강화와 올해 미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1995년 국교 정상화에 이어 2013년 7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와 외교 분야 등 전반에서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이 어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해양 안보를 비롯한 국방 협력과 무역 관계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5차 양국협력위원회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평화적 분쟁 조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 준수, 중재 판결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에 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중국은 이 같은 판결의 수용을 거부해왔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은 또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연합훈련 실시 확대와 필리핀 마닐라 내 인도 국방부 소속 부속사무소 개설, 그리고 필리핀 해군의 자산 획득 등 국방 요구사항 충족 등 국방 분야의 협력 강화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 처음으로 양국 간 교역액이 3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선 점을 주목하면서 양자 간의 특혜 무역 협정과 관련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관광산업과 무역, 투자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위한 양국 간 연결성 강화와 여행 요건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헌법 위반이라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라면서 오늘 법원은 수십 년간의 선례에서 다시 한번 떠났고 나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매우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미국의 약속이 모든 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크며 모든 세대 미국인들이 뒤처진 이들을 포함해 조금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이익을 얻어왔다고 믿어왔다면서 우리의 대학들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욱 강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공정 입학을 위하는 학생들 측이 해당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며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위헌 6대 합헌 2 그리고 위헌 6대 합헌 3으로 각각 모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정책이 법에 따른 동등한 보호라는 미국 헌법의 가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미국 대학들이 너무 오랜 기간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에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닌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으며 학생들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어제 우크라이나의 안보 강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거듭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지원 방안 등 구체적 형식을 신속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역할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 인권을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모든 납북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머지않아 한국에 기항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함경도 북부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김영호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김 후보자 지명을 통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9일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30일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통일부의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책의 연속성이 확실히 중요하다면서도 변화된 상황에선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앞으로 북한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 문제를 3위일체로 묶어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으로 냉전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김정은 정권 타도와 흡수통일론에 해당하는 일체제 통일 주장이 지금도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통일의 시나리오에 대해선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흡수통일론이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며 강압적인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진하지 않으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보수 매체 기고문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김정은 정권이 타도돼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엔 미한이 북한과의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단 현재의 교착 상태를 활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 강력한 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왔다며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를 확인시켜준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양보를 통한 돌파구보다는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잘못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입장을 강조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김 후보자는 앞서 29일 지명 발표 직후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북한 인권을 앞세워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무 차원의 역할과 함께 대화와 협상,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와 남북 갈등 관리를 사명으로 하는 통일부의 고유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남북 갈등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역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인권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부는 자연스럽게 인권 압박 기조에 걸맞는 정체성의 변화 이런 걸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인사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와 대남 무시 전략이라는 현 정세를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최고위 수준에서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각종 무력 도발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통일부 차관으로 외교부 관료를 발탁한 것은 대북 정책을 외교라는 틀 안에서 추진해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태국 주재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 비서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 관료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특수성과 보편성의 양자 중에 보편성에 좀 더 비중을 싣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상호 존중과 호혜, 그리고 국제사회 규범과 원칙,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과 입장이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했다. 한 틀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국제정세의 유동성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인권대사 그리고 대통령 통일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특히 통일비서관을 맡는 동안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김 후보자와 김 차장과의 인연을 지적하면서 미중 간 갈등 완화 조짐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에 대비해 대통령실과 통일부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안보실과 통일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팀워크플레이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을 것 같아요.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장관에 공식 임명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납북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과 일본 등은 이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9일 납치 문제를 주제로 열린 유엔 화상 심포지엄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We appeal to Pyongyang to bring peace to these families and allow all victims to return home.
우리는 북한 정부에 모든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은 모든 납치된 사람들과 불법 구금된 이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Across the boar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raise awareness of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국민들이 북한의 강제 실종과 미송환 전쟁 포로의 희생자가 된 일본과 한국 등 모든 나라들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불의가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해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들의 이야기는 산산조각난 가족, 헤어진 형제자매, 부모 없이 자라야 했던 아이들과 같은 비탄의 사연들이라고 말했습니다.
Stories of immense heartbreak, families shattered, siblings separated, children forced to grow up without their parents.
그러면서 이 상황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의 일부 가족은 세상을 떠났으며 다른 고령의 희생자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이로 주유엔 일본 대사는 안보리가 공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it is tim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formally addr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안보리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그리고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강화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이시카네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일본의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That is the reason the Prime Minister has made clear that he is determined to directly face Chairman Kim Jong-un without any conditions attached.
마스노 관방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은 북일 관계의 우려사안 해결과 새로운 시대의 공동 개척이라는 관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결의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붙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일 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일본이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8명은 사망했다며 5명만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적어도 17명이며 북한 정권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8명에 관해서도 설명이 매우 미흡하다며 북한 당국에 해명을 요구해왔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수년에 걸친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Regrettably, despite its urgency and our collective efforts over several decades now, we have seen little meaningful progress on these issues.
특히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일관되게 거부한 채 자국 영토에 납북자가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일부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2024년 안보리에서 활동한다고 언급하며 이사국으로서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노력을 대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납치 강제 실종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인들이라고 황 대사는 말했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북한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한국인 전시 납북자가 10만 명, 미송환 국군포로 5만 명, 전후 납치 실종자 516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치 파이필드 주유엔 호주 대사는 호주는 북한에 의한 납치와 외국인 강제 실종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북한 정부가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자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로프 스코그 주 유엔 유럽연합 EU 대사도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결의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 존중은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면서 그런 만큼 안보리는 역내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가족들의 조속한 귀환을 호소했습니다. 197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다쿠야 씨는 누나가 실종된 지 46년이 흘렀다며 북한의 인질로 잡혀있는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6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My sister Megumi.
요코타 메구미는 중학생이던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하교 도중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북한 측은 이후 메구미가 1994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골을 반환했지만 일본 정부의 DNA 감정 결과 메구미의 유골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구미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실종자 가족들이 북한 측에 요구하는 유일한 결과는 납북자 전원을 동시에 즉각 송환하는 것이라며 단계적 해결이나 부분적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의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일본이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주는 것이 옳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과도 잘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도 외무성 일본연구소 니병덕 연구원의 입장을 통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오늘 한반도 클럽에 소속된 호주,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과테말라, 유럽연합 등 주한 대사들과 조찬 만남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반도 클럽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 주재 대사가 북한 주재 대사를 겸하는 20개 주한 공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 단장은 북한이 이른 시일 내 재시도를 예고한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한정된 자원을 소진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긴 고립을 끝내고 국제기구들의 평양 복귀를 허용하는 등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국 해군의 최강 전력 중 하나인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방문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first of all, I won't get into, you know, future deployments and timelines and things like that. My understanding again is that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 해군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전개 계획 보도와 관련해 영구적 배치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향후 전개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잠수함에 핵탄두가 탑재될 것이냐는 질문에도 특정 시스템의 특정 무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은 핵 탑재 역량을 갖춘 잠수함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27일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최대 규모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무기한 잠항이 가능하고 수개월 연속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힙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최근 개최된 미일 확장 억제의 대화가 북한과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느냐는 질문에 대화와 확장 억제의 측면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in terms of the dialogue and extended deterrence, you know, we will continue to highlight.
이어 그 대화의 추가적인 결과에 대해선 특별히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앞으로 우리는 잠재적인 공격을 계속 억제하고 더 중요하게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및 영내 다른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5일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은 데 대해선 국방부의 관점에서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및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계속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from you know, a DOD standpoint, certainly we remain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이어 국무부와 백악관은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국방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미래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영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 중 하나인 B-52H 폭격기가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본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의 B-52H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28일 일본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훈련 소식을 전하며 이번 훈련은 미일 양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술적 기술을 향상하는 등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 증진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오키나와 공역에서 진행됐습니다. 미군의 B-52H 폭격기 2대를 포함해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 KC-135 공중구조기 1대,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4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번 훈련이 미일 양자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전술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 14일 노스다코타주 공군기지 소속 B-52H 폭격기 4대와 병력 200여 명을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개했습니다. B-52H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미니트맨3,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북한 정권의 핵심 지도부와 시설 등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괌에 전개된 B-52H가 한반도에 출격할 준비가 돼 있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태평양 공군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영내 동맹 파트너를 지원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52가 수행할 수 있는 작전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보안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따르면 노스다코타주 미노트 공군기지 제23 원정폭격대대에 배치된 B-52H는 지난 19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해 콤웨스트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콤웨스트 훈련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페칸바로 지역 로에스민 누르자딘 공군기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미군의 전략폭격기인 B-52H가 동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집중하기보다는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위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 카운슬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국장은 29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 담당관을 지낸 갈로스카스 국장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지금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문제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지렛대 중 하나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And again, I guess the first example is the secondary sanctions. We're at the point now with Russia and China where we should be much more will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go after any company in Russia or China.
갈로스카스 국장은 제재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자들을 통제하도록 할 뿐 아니라 누구든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더욱 비싸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elite and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re thirsty for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And I'm not saying we're going to try and cause a rebellion in North Korea.
북한 내부의 반란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면에서 전면적인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와 이해를 개조하자는 겁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거론하며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을 변화시킬 지렛대며 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도 장기적인 대북 전략으로 외부 정보 유입을 재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long-term strategy. Fundamentally, we have to change this North Korean society. So we need to get information into.
근본적으로 북한의 내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인 한국식 단어나 억양을 사용하면 엄중한 처벌을 가했다며 이는 북한이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또한 현재로선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기술 개발과 실험 등을 중단시킬 단기적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한일 삼각공조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 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찰스 랭글 전 하원 의원은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랭글 전 하원 의원은 한국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29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46년간 연방의회에서 활발하게 한반도 관련 활동을 펼친 랭글 전 의원은 UN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미국 의회 내 한국전쟁 참전 4인방 중 유일한 생존자인 랭글 전 의원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랭글 의원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됐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돼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어떤 진전을 보고 싶으십니까?
Yes, there is, and that is. A united Korea. You know, compared to Korea and many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a very young.
한반도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생김새도 비슷하고 같은 핏줄에 같은 문화, 무엇보다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떨어져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통일은 남북한 사람들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신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 원하는 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참전용사 출신 미국 하원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 존 코니어스 의원님, 고 샘 존슨 의원님, 고 하워드 코브 의원님과 랭글 의원님을 호명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I, like my colleagues who are no longer with me, felt the sense of pride that we had.
저와 이 자리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8살에 입대해 20살에 해외로 파병됐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미국과 유엔이 나선 치안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전우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재건될지, 얼마나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이 될지, 공산주의가 북한에 초래한 고통과 아픔을 보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참전이 어떤 국제적인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저는 지금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랭글 의원님, 18살에 입대해 1950년 20살의 나이에 503 야전 포병대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의원님께 한국전쟁 참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Changed my life completely. Nobody can describe a war. The vicious taking of life.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는 증오가 쌓이고 모르는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대했을 때 저는 영웅이었습니다. 제 가슴에는 유엔과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군대를 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동안 저는 155mm 곡사포를 쏘고 소총을 조립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저는 제외한 군인회를 찾아갔고 그들은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치고 변호사, 연방지검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60년을 살았고 성인인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후 내게 나쁜 날은 없었다라는 회고록을 썼죠. 정확히 말하면 중공군이 미군 제2보병사단을 공격한 1950년 11월 30일 이래 나쁜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구하는 데 기여했고 훈련과 경험 덕분에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군우리 전투는 어땠나요? 전우들을 이끌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데 성공하셨죠?
When we were surrounded, it wasn't a question of me thinking I was going to live. We had a 90%.
우리가 중공군에 포위됐을 때 주변에서 신음 소리가 들리고 뼈가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공군의 군화가 보였고 갑자기 차량이 보였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같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탈출하다가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산 골짜기에 있었는데 무덤 뒤에 숨으며 빠져나갔습니다. 지도와 나침판이 있었지만 무서워서 사용도 못했습니다. 심장마비에 걸릴 뻔한 사흘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들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장교가 다가와서 당신의 영웅적인 행동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랭근 의원님, 1971년부터 2017년까지 23선을 하시면서 한반도와 관련해 많은 입법 활동을 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한국전쟁 참전군인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2012년 채택됐고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도 2016년에 채택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죠. 이렇게 한반도 관련 활동을 주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There was a young Korean that got himself in trouble trying to get rice.
한국 전쟁 중 한국에 쌀을 보내려다 곤경에 처한 젊은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규칙을 어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하원 의장을 포함해 많은 친구를 사귀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하원 의장을 통해 그를 만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의 방식대로는 아니었지만 한국 국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후 한나김이라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을 만났는데 그는 제가 한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줬습니다. 저는 유엔에 가기도 했습니다. 북한 대표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제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돼야 한다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돕고 싶다고, 한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이나 정치인들 중에 북한 외교관들을 직접 만난 분들은 별로 없는데요. 북한 외교관들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The major part of their conversation is that makes a lot of sense. I see your point of view.
그들이 한 말은 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미국도 당신처럼 이해심이 깊으면 좋겠군요. 우리는 평화, 단합, 자유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마치 녹음기와 대화하는 것 같았죠. 국무부는 그들이 약간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의 방북이나 식량 지원에 대해 북한이 약간 태도를 바꿨다는 판단이었죠.
한국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Less and less. And that is not because of success. But basically because of life expectancy.
이산가족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봉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명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20살이었습니다. 73년 전이죠.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왔으며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재미 한인들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으로부터 참전 경험과 한반도 관련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오는 8월 4일 고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추모식을 위해 방북을 추진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 회장 측은 8월 방북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기 위한 내용의 대북 접촉 신고를 지난 27일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접촉 신고가 수리되면 현대는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접촉해 방북을 위한 초청장을 받고 이 초청장으로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방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회장의 방북 성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한국 측과 대치 속에 최근 해금강 호텔 등 금강산의 현대 아산 시설을 무단 철거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난 2020년 초부터 시행한 국경 봉쇄 조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방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건도 하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 방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안건이 올려졌습니다. 29일 하원 세칙위원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방위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의회 국방 및 정보 관련 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및 북한의 활동과 관련해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사이의 현재 방위 정보 공유와 이들 나라들 간 공조를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및 다른 연방부처가 취한 노력에 관한 평가를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기존 방위 정보 공유 역량과 노력을 더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북한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연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북한이 연루된 무기 밀매를 차단하기 위한 해외 국가들의 관련 규정 준수 현황과 북한을 오가는 화물을 의도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등 북한 불법 활적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해외 항구나 공항 운영자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 간 협력도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대통령이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활동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파악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관여했는지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초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해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관여했을 수 있는 핵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중요한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just the funding of essentially nuclear programs that the DPRK may have involved.
한편 2024 회기연도 세출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을 겨냥했지만 북한도 해당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된 조항이 포함된 세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세출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과 연계된 외국인 혹은 외국 사업체가 미국 내 농경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을 농무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농무 관련 세출 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또 하원 세출위가 해결한 입법부처 세출법안에는 중국, 이란, 북한 혹은 러시아가 소유하거나 이들 나라의 지원을 받는 업체가 생산, 제조, 조립한 정보 시스템과 연계된 위험 등 사이버 간첩 해밍의 위험에 대한 미 정부 당국의 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중국 기업인 화웨이 혹은 ZTE가 생산한 통신 장비 구매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돈 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유지한 국제기구 결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 금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29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금융기관들은 북한 혹은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즉 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해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고위험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2020년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체제에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WMD 확산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의 고위 관리가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이를 북한의 인권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영구적인 변화와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앤마리 트레빌리언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끔찍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종교자유 박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레빌리언 국무상은 이달 초 앤드류 로진델 하원 의원이 북한 내 일가족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아이까지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영국 외무부가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묻는 서면질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영국 외무부의 정책 우선순위이자 북한 인권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국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강조한 올해 3월 17일 UN 아리아 포럼 공개 회의를 포함해 UN에서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이 문제를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2023년 4월 4일 UN 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빌리언 국무상은 우리는 북한이 엘리자베스 알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영구적인 변화와 개선을 가져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회에 따르면 트레빌리언 국무상의 답변은 지난 22일 제출됐고 이번 주에 공개되었습니다. 앞서 한국의 일부 기독교 매체는 대북 소식통 등을 인용해 성경을 소지한 일가족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됐다고 전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헌법 68조를 통해 주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는 유엔이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관리들이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고문 근절을 위해 최고 지도자가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고문 실태를 비판한 가운데 세계 100여 개국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9일 교회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북한 당국이 형벌 체계의 다양한 단위와 기관 전반에서 조직적으로 수감자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있다면서 당국자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실제로 몇 년 전 북중 국경에서 근무했던 북한 보위부 고위 간부가 이 단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송환된 모든 탈북민을 고문한다며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이 나라 밖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태도는 북한의 고문 사용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고문 근절을 위해선 최고 지도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모든 단위에서 고문 사용을 종식시키겠다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 최고 지도자의 명확한 지시만이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고문 불처벌 문화에 침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6일 세계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를 포함해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강제 낙태, 강제 불임과 같은 고문 등 기타 형태의 정부에 의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열한 징벌에 대한 믿을 만한 보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전 세계가 모든 형태의 고문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내 구금시설에서 고문이나 학대 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고문 사용은 북한 내 신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올해 처음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구타 행위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일부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신문 과정에서 구타, 고정자세 유지 등 다양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뉴질랜드인들이 북한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보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뉴질랜드에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로 조사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인들이 북한의 최근 핵개발 움직임과 이딴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의 비영리단체인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이 최근 발표한 아시아에 대한 뉴질랜드인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15세 이상 뉴질랜드인 2,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은 조사 대상자의 69%가 위협적인 국가라고 답해 72%를 기록한 러시아 다음으로 뉴질랜드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21년 같은 조사보다 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뉴질랜드의 우방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를 기록해 전 세계 조사 대상 국가들 중 러시아 다음으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1년 조사에서는 뉴질랜드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뉴질랜드인들의 80%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을 뉴질랜드의 미래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해당 질문에 48%를 기록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에 이어 가장 중요한 상위 5개 나라로 꼽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뉴질랜드의 가장 가까운 영내 우방국 중 하나로 인식됐으며 호감도에서 54%를 기록해 지난 2021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뉴질랜드의 국방과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는 뉴질랜드인들이 인도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의 일원으로서 뉴질랜드가 아시아 국가들과 더 가까워져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아시아 지역 일부 국가들의 정치, 안보, 환경적인 문제가 뉴질랜드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은 뉴질랜드와 아시아 간 관계 강화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난 1994년 뉴질랜드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지난 2019년부터 2년마다 뉴질랜드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8년 6월 30일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이며 전자산업의 모습을 크게 바꾼 반도체 핵심 소자 트랜지스터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트랜지스터는 트랜스, 바뀜과 레지스터, 저항의 합성으로 전자회로 내에서 전자의 증폭과 스위칭을 담당하는 소자입니다. 트랜지스터가 바꾼 전자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진공관을 대체한 일입니다. 1900년대 초에 개발된 진공관은 트랜지스터와 비교해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크기도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크고 유리관인 탓에 잘 깨졌습니다. 그래서 진공관으로 소형 전자제품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자제품의 소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트랜지스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북, 손전화 등 장소 구별 없이 간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트랜지스터 덕분입니다. 트랜지스터가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라디오 때문이었습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진공관 라디오보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할 수 있게 돼 당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미국 벨 연구소의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월터 브렌튼이 발명한 것으로 이 세 사람은 이것으로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1960년 6월 30일 콩고 민주공화국이 벨기에로부터 독립합니다. 1200년대 콩고 제국 탄생 이후 16세기와 17세기 노예 무역이 이루어졌고 1908년 벨기에 정부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콩고 국민들의 시위와 항거가 계속되자 벨기에는 마침내 1960년 6월 30일 콩고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콩고 독립에 앞장섰던 패트리스 루문바가 콩고 민주공화국 초대 총리에 조제프 카사부부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독립 후 부족 간의 대립으로 혼란을 거듭합니다. 1965년 11월 군부 쿠데타로 모부투가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1971년 국명을 자이르로 변경했다가 1977년 5월 다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